아침에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했고요. 이번에는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합니다. 다음 미사를 같이 읽겠습니다.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싸움에서 욕망하게 되어 외부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 예. 두 번째입니다. 오늘 예. 34절의 두 번째 칼날을 피하기도 합니다.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원을 더해 주시고 믿음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저희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과 또 하나님 아버지 즐거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과 자유가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덕내에 자유롭게 운행하시고 또 이 공간과 이 시간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기쁨이 참으로 차고 넘치게 하시고 말씀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강하게 세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들이 모두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복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말씀으로 인해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경배가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저희에게 응답하는 응답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예. 믿음을 하는 일 가운데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뜻 보기에는 믿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피한다는 것은 패배자들, 도망자들이 하는 일이고 힘이 없는 약한 자들의 약자들이 불가피한 선택 또는 굴복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피하는 게 뭐 믿음이냐 하면 피하는 게. 그런데 성경은 믿음을 통하여 대언자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칼날을 이겼다, 칼날을 막았다가 아니라 칼날을 피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용감하게 원수의 칼날을 막았다, 장렬하게 두려움 없이 온몸으로 칼날을 맞았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들은 칼날을 피했다고 했습니다. 사자처럼 남자에게 적을 맞아 싸운 삼손과 달리 이들은 원수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치웠습니다. 그런데 이걸 믿음으로 피했다고 해요. 믿음으로. 당장 떠오르는 믿음의 영웅들 몇천 우리의 생각이 납니다. 엘리야는 칼날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다윗 역시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이웃나라로 도망을 갔고 왕이 된 후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또 칼날을 피해 도망을 쳤습니다. 이런 일들은 매우 슬픈 일이지만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할 일임에 주목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칼날을 피해야 이 제대로 피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칼날로부터 안전하게 피하는 것은 맞서 싸워 이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할 것이 있고 믿음으로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을 절대 선이라고 주장하거나 그렇지 않는 것을 냉소적으로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믿음을 가졌으면 싸워야지 피하기는 왜 피하냐? 어?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진리는 균형이 있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조화롭습니다. 때로 진리 수호자인 것처럼 막 거만한 성도들 가운데는 자신만이 오직 성경대로 믿고 타협을 거부할 줄 모르고 자신이 알고 믿는 교리만을 정도 이상으로 강조함으로써 함께 강조되어야 마땅한 진리들을 약화시켜버리거나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교리적 순수성을 위해서 어느 교회 못지않게 분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결코 하나됨이나 일치나 연합을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되고 사랑 안에서 하나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고 뭐 성령 안에서 하나되고 한몸, 한마음 이런 것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경시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속성 중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주님의 거룩함을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사랑을 약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교리의 중요성에다 교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만 결코 영적 교훈, 이 교훈의 중요성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해석하면 문자적 해석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결코 영적 적용이나 예표적 진리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 예표론적인 거 뭐 이런 거 영적 교훈에서 늘 적용을 합니다. 진리의 한 면만을 부각시킬 때 진리의 다른 면이 함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모순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우린 영적 전투와 승리에 대해서 늘 설교하고 강조하지만 오늘은 피하는 것도 믿음이다. 믿음을 통해서 칼날을 피한다. 피하는 믿음에 대해서도 전합니다. 전도서 3장 2절에서 8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애곡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들을 버릴 때가 있고 돌들을 함께 모을 때가 있으며 깨안을 때가 있고 깨안는 것을 금지할 때가 있습니다.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시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도다.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도다. 솔로몬은 진리의 양면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다. 우리 손바도 앞뒤를 다 봐야 되고 동전도 앞뒤를 다 봐야 된단 말이죠. 한쪽 면만 보고 한쪽 면 지폐가 앞면 말고 뒷면 없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앞뒤가 다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한 면 자신이 본 한 면만을 지나치게 부각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함으로써 또 다른 진리를 무시하거나 약화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됩니다. 핵심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한 것인가 아닌가입니다. 싸우더라도 믿음이 아니라 육신으로 싸웠다면 그것은 승리와 패배를 떠나서 잘못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도망을 치더라도 믿음으로 한 일이라면 그것은 승패와 관계없이 잘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하냐 아니냐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34절 말씀에 믿음을 통해서 말이죠.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하나님은 성도들이 죽는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고 초자연적으로 죽음의 상황에서 건지실 때가 있습니다. 정해진 공식 같은 것이 따로 없습니다. 정해진 공식 같은 것이 딱 있으면 우리 그 공식에 맞춰서 딱딱 생각하고 말하면 되는데 성경이 어려운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런 공식이 없다는 거죠. 일괄적으로 자연법칙처럼 딱딱 상황에 맞아서 인풋 아웃풋이 딱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상황마다 다 다르단 말이죠. 그 상황 그때 그 여건 그 모든 게 사실은 그 누가 말해줄 수 없는 그런 것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돌에 맞아 죽고 칼날에 죽고 불에 타서 죽고 광야에서 죽고 물속에서 죽고 질병으로 죽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반대로 그런 모든 상황에서 그적적으로 다 건지실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었어요. 베드로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겠습니까? 천사가 와서 툭 쳐가지고 끄집어내 주었습니다. 불타는 용광로에서 누구는 뭐 건져냈습니다. 누구는 그냥 죽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지를 받았지만 많은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져 죽었습니다.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성도자들이 다 사자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대부분은 그때마다 전부 다 사자들이 다 입이 막혔다면 일관성이 있지만 사실 성경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불타는 용광로에서 건지실 때가 있고 바다의 깊은 곳에서 건지시고 백성과 광야의 백성에게 물과 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반대로 아닐 때도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언제나 믿음입니다. 칼로 맞서 싸우는 것도 믿음이고 칼날을 피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다윗은 싸워 이길 때도 있었고 피해서 도망갈 때도 있었습니다. 이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이 필요한 것은 또 판단력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판단력을 주시고 성령의 조명과 빛을 주셔야 되는 것은 그걸 우리가 그런 인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공식이 있어서 탁탁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과 결과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마귀의 손에는 때로는 활이 들려있고 때로는 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향해서 멀리서는 불화살, 불붙은 화살을 날리고 가까이 와서는 곁에 와서는 칼을 휘두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싸울 때가 있는 반면에 믿음으로 우리는 마귀의 날카로운 공격을 모두 피할 때도 있습니다. 맞서 싸워 이기는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 칼날을 피하는 것은 일방적인 도망자가 되라든지 패배자가 되라든지 굴복하란 말이 아닙니다. 항복을 하란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오해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내주신 피할 길,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도피치, 주님의 날개끈을 아래 주님이 마련해 준 산성과 요새와 피난처로 우리는 피해야 할 때가 안전하게 피할 수 믿음으로 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말이죠.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형제가 있을 그런 형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들을 향해서 칼을 뽑거나 싸워서는 안 되는 형제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냥 손해를 보고 참아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형제들과의 불화 분쟁을 끝까지 싸워서 법적으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의 승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전적으로 허물이 있나니 그 까닭은 너희가 서로를 고소하기 때문이라.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뺏기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부당한 일을 당했으면 싸워 이겨야지 말이죠. 싸워 이기진 최소한 못하더라도 본때는 보여주든가 이랬는데, 근데 부당한 일을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뺏기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랬다면, 뺏기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뺏기는 것이 낫다, 뺏기는 것이 낫다, 이런 게 성경에 있단 말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부당한 일을 하고 뺏었다고, 내 걸 뺏어갔다 그러면 그건 나쁜 놈이죠. 잘못한 거죠. 응? 그거는 법적으로 끝까지 따져가지고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시민사회에서 정당한 권리, 나의 정당한 권리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 끝까지 뭐냐면 너희 가운데 허물이 있다. 그건 허물이 있다. 허물이 있다. 그것이 잘못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싸워야 할 때가 있고 피할 때가 있다. 당해야 할 때도 있다는 건, 내가 당해야 할 때도 있다. 난 절대 안 당한다. 그것이 바른 신앙의 삶이 아니다. 그죠? 때론 당해야 할 때가 있고 피해를 봐야 할 때가 있다는 건데, 빼앗겨야 할 때가 있다. 이거 빼앗겨야 할 때가 있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 주님께서 또 누가 너를 법에 고소하여 내 겉옷을 빼앗으리 하거든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빼앗으리 하면 빼앗겨버리라는 겁니다. 빼앗겨버리라. 이는 무능력해서 패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당하라. 믿음으로 당하는 아름다운 패배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패배입니다. 패배처럼 뭐냐면 실상 승리한 것이고 순종한 것이고 믿음을 행한 것이란 겁니다. 이것이 크리스천들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피해야 할 일이 있다 이거야. 믿음으로 당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죠. 믿음으로 져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뺏겨야 될 일이 있다 이거야. 참 목숨과 역설 같지만 그래야 될 일이 있습니다. 때리면 맞아야 될 일이 있고 감옥에 처남 들어가야 되고 죽이면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분명히 뛰어난 군사였고 백성들의 지지와 당대 제사장이고 사사였던 사무엘의 지지를 받는 입장이었지만, 사울을 향해 칼을 빼는 대신에 그의 칼날을 피해 도망을 다녔습니다. 얼마든지 싸우려면 다윗이 못 싸울 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도망을 다녀서 칼날을 피하는 것이 그때는 피했습니다. 블레셋을 향해서는 칼을 들었지만 사울을 향해서는 피했다는 겁니다. 속에 있는 적이 더 무섭다 이놈들 하면서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피했다 이거죠. 예레미야는 유다 왕들을 향해서 칼을 들 수 없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마다 그는 당해야 했습니다. 우물에 가두면 갇혀야 되고 감옥에 갇히면 갇혀야 됐고 그냥 그랬어야 됩니다. 사무엘은 칼을 빼서 아각을 죽일 수는 있었지만 자신의 손으로 세운 이 사울이 어리석게 행할 때 사울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싸운다고 하지만 주님은 칼을 거두게 하셨고 모든 제자들이 도망을 가도록 하셨습니다. 목자를 치는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면서 도망을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거예요. 양떼가 흩어지는 것이 뜻이다. 나를 잡으러 가면 나만 잡고 양떼는 다 보내라. 보내라. 도망치게 했습니다. 우리는 동료들 향해서 칼을 빼서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육신으로 방해한 일을 해서는 더욱 안 됩니다. 피해야 할 때 싸우는 것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일 뿐입니다. 항복하라고 하면 항복해야 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주님이 항복하라 했어요. 항복해야 되는데 항복하지 않는다고 끝까지 저항하겠다 했다가 예루살렘은 다 불탄 겁니다. 입다는 에브라임을 향해서 칼을 빼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힘을 앞에서 베냐민 지파를 향해 칼을 뺀 적이 있었고, 레위 자손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한 형제들 향해서 온종일 칼을 휘두른 적이 있었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우리는 싸우는 것보다 피해야 할 때가 더욱 많습니다. 싸우지 않고 피해야 할 때, 겉보기에는 패배인 것 같고 비겁한 도망자 같지만 이 일은 믿음으로 행해야 할 일입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란 말씀은 앞구절에 믿음을 통하여란 말씀에 걸려 있습니다. 피하는 일은 공격하는 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디로 피해도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피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칼날을 피한 성도들의 예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성경을 통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출애굽기 5장 21절 15장 9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파로의 눈과 그의 신하들의 눈에서 우리의 향기를 몹시 싫어하는 것으로 만들고 또 그들의 손에 칼을 줘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주께서 너희를 보시고 너희를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너 그들의 손에 칼을 줘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했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은 그 손에 칼을 잡고 이집트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9절에 그 원수가 말하길 내가 쫓아가서 따라잡고 노량물을 나누리라. 그들을 덮쳐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파라오가 말이죠. 이스라엘이 파라오의 칼날을 피하는 길은 믿음뿐입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칼을 잡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분명히 칼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결심했고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파라오의 칼날에 대항해서 싸우도록 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피하도록 길을 내셨습니다. 믿음으로 피하도록 하셨어요. 믿음으로 이집트 땅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믿음으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기 때문입니다. 칼날을 피하는 일은 쉬운 일만이 아닙니다. 피하는 일은 맞서 싸운 일만큼이나 모험과 담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싸우는 일이나 피하는 일이나 거의 뭐 그 농도나 모든 다 비슷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흐르는 믿음이라는 그 동력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믿음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는데 그 길을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따라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한다고 피한 길이 오히려 죽음을 대촉하는 길이 될 수 있고 더 심한 올무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지혜와 판단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듯이 작은 위험을 피하려다 더 큰 위험을 만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름길이라고 갔다가 오히려 길이 막혀서 더 혼나는 경우도 우리 많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판단과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주신 피할 길, 하나님 내주신 도피처, 하나님 내주신 길, 이 길로 피해 나갑니다. 피난길이 죽음의 길이 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피하려면 믿음으로 안전하게 확실하게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숨기시면 그는 절대 안전합니다. 안전과 평화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피해야 합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피하라고 해도 피하지 못합니다. 피하라고 했는데 피하지 못한 사람 있죠. 제대로 못 피하는 롯 보세요. 롯. 주님은 미리 소돔과 고모라에 임할 심판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오면 천사가 뭐래요? 도피하여 내 생명을 보존하라. 뒤를 돌아보거나 이 온 평양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내가 허멸될까 염려하노라. 피하라. 피해서 생명 보존하라. 그죠? 산으로 도피하라. 도망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롯은 산으로 도피하지 못했습니다. 산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산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롯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산으로 도피할 수 없나이다. 산은 도피해서 생명 보존하라니까 뭐예요? 산으로 도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황당한 대화입니까? 피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구약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으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칼에 죽임을 당한 게 훨씬 많습니다. 주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칼날을 피하는 법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피하지 않으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대언자들보다 계속해서 뭡니까? 피하는 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피하는 길을. 너희는 바빌론에 가서 느부갓네살을 섬기라요. 그럼 죽지 않는다. 그럼 72년 다시 돌아온단다. 아니다, 아니다. 그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피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과 지혜대로 칼과 기근과 역병을 피하려 했던 이들은 결국은 아무도 안전하지 못하고 아무도 자신들이 두려워하던 것에서 피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5절에 목자들에게는 도망할 길이 없겠고 양떼 우두머리들에게는 우두머리들에게도 도피할 길이 없으려다. 피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피할 길을 미리 말씀해 주셨고 내어주셨음에도 믿음으로 피하지 않았다가 재앙이 닥친 후에야 스스로 피한다고 하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장차 닥칠 여러 가지 환난과 재앙과 심판 등으로부터 피하는 길을 정확히 제대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칼로 심판하실 때 그 칼날을 피하는 법을 우리가 말해주는 겁니다. 파괴자인 마귀가 이 적그리스도가 말이 이 세상을 다스리며 시도를 칼날을 우리가 어떻게 피하는지를 미리 말해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만은 안전,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안전하게 그 칼날을 피할 수 있습니다. 원수의 칼날이든 하나님 입에서 나오던 칼날이든 믿을 때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언자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스스로 원수들의 칼날을 피하겠다고 이집트의 원조를 요청하고 주변 민족들과 동맹을 맺었을 때 그들은 모두 바벨론의 칼날에 다 죽었습니다. 산으로 도망을 가고 계곡으로 도망을 가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8절에 오면 내가 들에 나간 적 보라 칼에 죽은 자로다. 내가 도시 애들한테 꼬라 기근으로 병든 자로다. 참으로 대언자나 제사자나 다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다녀도다 했습니다. 피할 길을 내주셨는데 피하지 않았다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얘들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발버둥을 치고 도망을 다녀도 결국은 다 잡혔습니다.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은 포로 잡혀갔습니다. 믿음의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바벨론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막상 자기들의 칼날이 다 임했을 때 피하려고 했지만 그건 피할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어떤 일은 이길 수 없으면 피하라고 하지만 이기는 일이나 피하는 일은 다 동일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정말 위험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칼날은 아니어도 각종 사건, 사고가 우리 주변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곳 미국처럼 개개인이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는 어디서 총알이 날아들지 모릅니다. 어디서 누가 눈먼 차가 나를 덮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을 통해 각종 사고, 질병, 천재지변, 갑작스런 두려움과 재앙, 사악한 자의 황폐하게 함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피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성경은 말하기를 잠언 3장 25절 26절에 너는 갑작스런 두려움이나 사악한 자가 황폐하게 함을 무서워하지 말지니 이는 주께서 내 확신이 되심으로 내 발을 지켜 거기 걸려들지 아니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 피하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까닭없는 저주와 갑작스러운 두려움과 사악한 자가 황폐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 주님은 얼마든지 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길을 내실 수 있습니다. 주님 자신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이 나를 지켜줄 수 없고 국가가 나를 지켜줄 수 없을 때 있습니다. 군대와 경찰이 가족과 친구와 친지들이 나의 피할 길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닥치는 각종 칼날을 피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믿음을 통하여 다윗은 믿음으로 원수들을 멸하는데도 불패 용사였지만 믿음으로 원수의 칼날을 피하는데도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2편 10절에 내 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사랑하는 것을 개의 세력에서 건지소서 했습니다. 그의 이런 기도에 주님은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시편 144편 10절에 그분은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오 자신의 종 다윗을 그 해 아래는 칼에서 건지시는 분이시로다. 그 해 아래는 칼에서 원수의 칼날은 때로 친구를 통해서도 오고 때로는 신뢰하는 종이나 가족을 통해서도 찾아옵니다. 누구에게 내가 어디서 칼날이 내게 닿을지 모릅니다. 시저 같은 그런 용장도 말이죠. 브루투스한테 죽었잖아요. 브루투스는 넘어져 그러잖아요. 그 칼날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각 지역의 모든 군주들도 다 정복하고 그 원수들을 다 이겨냈지만 막상 가장 가까운 데서 날아오던 칼날을 피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평안에 잠을 자다가 침상에서 죽은 왕들이나 권력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암살자들이 출몰하고 내부의 반란자들이 속출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망의 칼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경호원들을 삽니다. 권력자들 역시 항식 경호원들이 따라 붙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원수의 칼날을 다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건지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칼날을 피했습니다. 그는 산으로 강으로 이웃나라로 도망치는 그런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누가 다윗의 든든한 후견자가 되어서 사울의 칼날로부터 지켜준 것이 아니라 다윗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사울의 칼날을 피한 것입니다. 이미 말씀대로 다윗이 만약 군대를 일으키거나 반역을 꾀했다면 백성들 앞에 정치적 선동을 해서 사무엘에게 반역을 꾀했다면 성공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지지 세력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사무엘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음 받은 태다 전쟁에서 놀라운 용맹을 떨쳐 보였던지라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사울 왕을 엎어버리자고 한 다음에 못할 일도 아니었고 사실 자신을 추격하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동굴에서 잠자는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사울이 그를 잡고자 했을 때 야반 도주를 감행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려는 확고한 결심을 행한 에세더의 믿음도 놀랍지만 한밤중에 사울의 눈을 피해 창문을 통해 도망가는 건 역시 믿음으로 한 일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0절 22절에 보면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죽여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눈에서 피하고 사울은 창을 벽에 박으니라. 다윗이 그 밤에 도망하여 피하며 사울이 또한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함으로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당신이 오늘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내일은 죽음을 당하리라 하니라. 미갈이 창을 통해 다윗을 밑으로 내리며 그가 도망하여 피한지라. 창문 타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원수의 칼날을 피해 도망가는 것을 비겁하다고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욕을 먹을 일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한 일이란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몰려드는 무리들을 피하신 적이 있으셨고 돌을 들어 치려는 사람들을 피하셨습니다. 마감 3장 9절에 예수님께서 무리가 몰려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작은 배를 대기시키도록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사람들이 몰려들 때 피하셨다 이거죠. 요한복음 8장 19절에는 그들이 돌을 들어 그분을 치려하거늘 예수님께서 몸을 피하사 성전에서 나가시되 그들을 한가운데를 지나서 나가시니라. 여기서 피하사 하는 것은 몸을 피했다는 것은 살짝 피했다는 것이 아니라 hid himself예요. 순간 그들 눈앞에 다시 이제 숨겨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순간적으로 안 보였던 거죠. 안 보여서 그냥 거의 지금 한 투명인간이죠. 그들 한가운데 지나갔는데 아무도 예수를 못 본 겁니다. 우리말로 그냥 이제 피하사, 몸을 피하사 이래 돼서 어보이드처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여기는 이제 어보이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몸을 피하사 어때 피했다는 거예요. 돌을 들었는데 예수님 안 보여버린 거예요. 그럼 칠 데가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들 한가운데 지나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숨기사 성지에서 나가시되 그들 한가운데 지나서 나가시니라. 그 돌든 사람들 자기 한가운데 예수님 지나가도 몰랐던 겁니다. 피하셨다, 피하셨다. 자신을 숨기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그들에서 떠나 몸을 피하시니라. 몸을 피하시니라. 피해할 순간에 싸우기에 일어서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만용입니다. 주님은 평소에 이렇게 피하셨지만 십자가를 앞두고 올리브산으로 몰려드는 군인들의 칼날을 피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자신의 몸을 내어 맡기시고 체포되셨습니다. 제자였던 베드로는 칼을 휘두르며 저항을 시도했지만 주님은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잡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피해야 할 때와 감당해야 할 때를 정확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싸워야 할 때와 피해야 할 때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때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자가 되고 피해야 할 때는 싸움으로써 어리석은 패배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3절에 그러나 이 도시에서 핍박하면 다른 도시로 도망하라. 도망하라. 도망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건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이다. 피하는 건 명령이에요. 놀랍게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저항과 공격을 명한 것이 아니라 도망을 명하셨습니다. 핍박을 하면 도망하라. 다른 도시로 도망하라.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피해서 도망을 가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들은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씨름을 하고 믿음으로 달리고 승리를 쟁취해야지만 견뎌야 할 일을 인내로 견디고 피해야 할 때는 피해 다녀야 됩니다. 도망가야 할 때는 도망가야 됩니다. 주량낭을 놓을 때 주량낭을 놔야 돼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고향을 떠나서 대서양이라 망망대를 건너서 미국으로 도망을 놓은 것은 패배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승리였습니다. 카타콤의 선교자들이 고향을 떠나서 동굴 속으로 도망을 가고 알프스 계곡으로 도망을 간 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따라 고향과 나라를 버린 것은 보통 큰 믿음이 아닙니다. 피하는 것은 싸우는 것만큼이나 죽는 것만큼이나 큰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피한다는 것은 세상을 포기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동반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만용입니다. 믿음의 위인들 가운데 칼날을 피하지 않았던 경험이 없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도 자신을 죽이려는 했던 형제들, 유대인 형제들로 해서 창을 통해 도망을 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 23절 25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고자 의논하거늘 그들이 숨어 있음을 사울이 알게 되니라.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들을 지키거늘 이에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데려다가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공수부대가 따로 없는 거죠. 다윗도 이랬고 사울도 이랬어요.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훗날 바울은 이렇게 해보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3절에 내가 바구니를 타고 창문을 통해 성벽을 내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들이 사울을 안 죽이면 안 먹겠, 음식을 안 먹는다고 금식을 선언하면서 죽였다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어떻게 하느냐? 싸운 것이 아니라 도망을 쳤어요. 피할 수 있을 때 피했고 기회를 잘 활용했고 목숨을 보존했습니다.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면 피하십시오. 피하는 것은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리 논쟁하고 교파 싸움하고 이것저것 할 때 웬만한 그냥 입 다물고 있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닙니다. 피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와 변론과 이렇고 저렇고 피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이런 싸움을 걸면 피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이제 들어서 피하는 걸 배운 것 같아. 귀찮아 이제는. 귀찮아가지고 방치 귀찮아가지고 예전 같으면 뭐 인터넷으로 하든지 뭐 말로 하든지 누가 가면은 시비를 걸어서라도 싸우길 좋아했는데 그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아까 재미도 옛날 그 재미있었는지 몰라 그렇게 했겠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피할 줄을 몰랐어요. 싸움 그냥 싸움 딱처럼 아니면 뭐랄까 정크야드 독이라 그러죠. 그런 개처럼 말이죠. 창고시키는 개처럼 으르렁거리 만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피할 줄 몰랐어요. 엘리야 역시 피하는데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아하방이 아무리 엘리야를 찾고자 노력해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얘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겨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엘리야가 피해버렸어요. 엘리야는 스스로 몸을 숨긴 것이 아니라 가뭄의 재앙을 선포한 후에는 주님 일러주신 대로 몸을 숨겨버렸기 때문에 아합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엘리야를 찾는다고 동원령을 내렸지만 찾질 못했던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10절에 보면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께서 아합이에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민족이나 왕국이 없었는데 오바댜가 지금 엘리야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 아합이 사람을 보내서 당신을 찾지 아니한 엘리야를 찾지 아니한 민족이나 왕국이 없었다. 왜?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서 내 마음 그 저주를 말한 사람을 잡아다가 죽여야지 그 저주가 풀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가뭄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 말은 엘리야를 잡아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합은 엘리야 찾는데 온 국력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엘리야가 숨어버렸어요. 그 이후 부족 이후 민족까지 다 사람을 몰아서 엘리야 찾았어요. 그런데 못 찾았다 이거죠. 왜 못 찾았어요? 아합이 전국에 엘리야를 찾는 소배령을 내렸고 이후 부족이나 국가에도 엘리야의 소식을 알려주도록 했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아무리 칼을 갈아도 그 칼날은 허공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믿음으로 아합의 칼날을 완벽하게 피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믿음으로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치르는 일에만 잘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리시네가에 숨는 일을 그럼 그리시네가에 숨었잖아요. 그 숨어서 그 그리시네가 물이 다 마르니까 이번에는 시돈의 사르바 가부의 집에 숨어버렸어요. 이 일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잘 순종했습니다. 3년 반 가량 동안 이렇게 숨어 있음으로 인해서 아합의 칼날을 피했는데 얘는 그가 믿음이 없어서 아합에게 패배한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한 일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칼날을 피한 거였습니다. 칼날을 피한 믿음의 사람 중에 대표적인 대언자 중에 하나는 예레미야입니다. 그는 범죄한 이스라엘의 파멸과 포로된 성전의 소실 예루살렘의 파괴 등을 대언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왕들로부터 백성들까지 예레미야를 좋아하니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칼에 죽게 될 것이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레미야가 칼에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7절 18절에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에 내가 너를 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는 자들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반드시 너를 건질 것입니다. 내가 칼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내게 탈취물이 될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신뢰하였음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예레미야는 믿음으로 칼날을 다 피했습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칼은 꼭 쇠로 맞는 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목숨만 피를 흘리는 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피하려도 절대 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칼날이 있어요. 사람의 입에서만 말입니다. 사람들의 혀는 독사의 도구로 비유되기도 하지만 예리한 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시편 57편 4절에 내 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으며 심지어 내가 불의의 노인자들 가운데 누웠으니 곧 사람들의 아들들 가운데라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예리한 칼이로다. 그들의 혀는 예리한 칼이로다. 혀는 매우 강력한 무기입니다. 시편 64편 3절에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갈며 칼같이 뭐라고 해? 자기 혀를 갈며 활을 당겨 독한 말로 화살을 쏘고 혀의 예리한 칼을 피하고 독한 말로 쏜 화살을 피하는 건 역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항상 말싸움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말싸움을 해서 이긴다고 득이 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는 말로 흥하고 말 때문에 쓰러집니다. 말이 많고 많아도 교회만큼 말이 많은 것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 오면 말 못하는 사람이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말 못하는 사람도 예수 믿으면 다 말 잘한다 그래요. 교회 한번 갔다 오면 다 말 잘한다 그래요. 진짜 말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혀의 칼날, 혀의 채찍, 혀의 도구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피해야 됩니다. 변론을 피해야 되고 논쟁을 피해야 되고 피해야 돼요. 온유함으로 바라잡아주기 위해서 하지 않으면 피해야 됩니다. 내 말의 은혜로 그 소금으로 간을 맞추지 못하면 피해야 됩니다. 덕을 끼칠 수 있는 좋은 말이 아니면 피해야 됩니다. 아니면 칼날이에요. 칼. 혀의 칼이라 그래요. 혀의 칼. 이 칼날 피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숨겨주시면 이런 것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욥기 5장 20절 21절에 기근을 당할 때는 죽음에서 전쟁을 벌일 때는 칼의 권위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이신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으며 멸망이 닥칠 때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으며. 그 욥이 맨날 칭찬만 듣다가 말이죠. 언제 혼이 났어요? 친구 세단 때 지금 혼이 났어요. 근데 이제 뭐예요?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으며 이게 필요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거 많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 하도 이 혀의 채찍에 많이 맞고 혀의 칼날에 하도 상처를 입어가지고 자기 입을 닫아버려가지고요 천천히 벙어리가 아닌데 후천적으로 벙어리가 되어버린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뭐 정신과 치료를 받아서 다시 뭐 회복해야 되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기를 원치 않죠. 그냥 낫기를 원치 않으니까요. 이게 혀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혀의 칼날이고 혀의 독이고 혀의 채찍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걸 피하느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칼날을 피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이 칼날 피하고 싶은 분들 말을 이렇게 하는데 교회 가기가 싫어요. 어? 파마를 했더니 파마했다고 뭐라 그러고 트레트 했더니 폈다고 뭐라 결혼한 여자가 처녀처럼 행세한다 그러고 치마 입었더니 치마 입었다 그러고 그런 생각 직접 많이 들었어요. 너무 힘들죠. 앞에 앉으면 뭐 존이 부드라고 뒤에 앉으면 감시 부드라고 그러고 중간에 앉으면 선동 부드라고 그러고 그러겠잖아요. 어디 앉아도 문제고 기둥에 앉으면 믿음 떨어졌다고 앞에 앉으면 잘 보려고 그런다 그러고 이 교회란 곳이 희한한 곳입니다. 이게 정말 희한한 곳이에요. 요즘은 믿음 좋아졌는데 염청철 설친다 그러고요. 안 하면 요즘 믿음이 없어졌나 보다 그러고 어떻게 해도 말은 나오게 됐지. 뭐 어떻게 해도 뭐 이래도 저래도 안 돼요. 이래도 이래도 시험 저래도 시험이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믿음으로 칼날을 피해. 믿음을 통해서만 이걸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그냥 못 피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과 다시는 내 말 하지 말아주세요 해도 안 되고요. 또 성도 그러잖아요. 목사님 설교로 나를 친다고 그러잖아요. 설교로 나를 친다고. 이거보다 더 큰 거 없어요. 그래도 오늘은 다행히 내 이야기는 안 했다고 그랬는데 내 이야기 안 한 설교는요. 그거 헛설교예요. 그거는. 그 설교는 내 이야기여야지 왜 내 이야기를 왜 안 했어요. 당신 이야기 맞죠. 오늘은 다행히 내 이야기 안 했다. 예. 어쨌든 목사님이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아주 내가 명설교야. 야, 내가 명설교야. 근데 내 성도가 하고 오늘은 다행히 자기는 도둑질 안 했으니까 오늘 다시 나가서 하간 교회 누가 도둑질 한 놈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게 드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분명히 교회 누가 도둑질 한 놈 있다. 누가 목사한테 그걸 일러줬다. 그 목사 지금 저런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거. 난 도둑질인데 그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사람 다 도둑놈이에요. 다 도둑놈. 사람의 마음을 훔친 도둑놈도 있고 하나님의 권위요 하나님의 재물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뭘 훔친 도둑놈도 있고요. 다 도둑놈인데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주시면 내가 받아야 되는데 다행히 난 도둑질 안 했으니까 이번 주에는 내 거야 내하고 상관없다 이거야. 혀의 채찍을 피했다 이거야. 그래서 어떤 데는 씨 언제 왔는 오늘 내 이야기였어. 언제 완전히 나로 늙었어 이거야. 그 설교에는 그래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칼날 피하고 믿음으로 칼날 피하는 건 뭐냐 어떻게 하느냐 이거 잠언 26장 2절 나와요. 그 사람들이 막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도 혀의 칼날에서 너무 두려울 거 없어요. 까닭 없는 저주는 떠도는 새와 날아가는 제비처럼 임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게 헛소문이고 비방이고 험담이고 욕설이 하면 오히려 복되도다 생각하란 말입니다. 그건 복되도다 이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되었다 이거예요. 남의 험담, 비방, 욕설, 저주 등의 해의 칼날로부터 안전하게 피하는 건 뭐냐? 믿음을 통해서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 무슨 믿음이냐? 복되었다. 하나님께 이거 복되었다 그랬대요. 욕되었다. 그 나의 인격적 잘못으로 그렇다면, 어? 나의 내가 진짜 잘못해서 그렇다면, 아, 내가 회개할 기회가 되고, 날 겸손을 갖추는 기회가 되고,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징계를 주시는 도다. 그걸 받아들이라요. 인생 책찍과 사람 막대고 사람 연단하는 겁니다. 때로는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너무 믿음 좋아. 사람은 칭찬으로 연단된다 그랬어요. 칭찬으로도 연단돼요. 그런 칭찬도 사실은 그 엄청난 칼날입니다. 칼날이. 양날성 칼이에요. 양날성 칼. 칼날 중에 제일 무서운 칼날은 역시 말씀의 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고 양날성 예리한 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 양날날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이해했습니다. 호세아 6장 5절에 그러므로 내가 대언자들로 그들을 넘어뜨리고 내 입의 말들로 그들을 죽였나니 나의 심판은 빛같이 나가느니라. 내 입의 말들로 그들을 죽였나니. 하나님 말씀의 그 검이죠. 말씀의 칼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칼로 마귀들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칼날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만 혀의 채찍, 혀의 칼날로부터 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칼들, 예리한 칼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믿음을 통해서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라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싸우는 믿음, 피하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싸우는 믿음이 있고 말고 피하는 믿음이 있다. 같이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위원을 다하시고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한 말씀들을 성도들 모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음에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를 섬기도 합니다. 아멘.